예,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0장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좀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의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양무리들인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누에보치에서 실 뽑아내듯이 이렇게 풍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소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이게 성경의 전체 구도와 관련해서. 그런가 하면 결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 정혼과 결혼에 관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맞춰져 있고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르기까지 그 이제 하객들과 뭐 이런 얘기들이 할 얘기들이 참 많은 소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소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목자와 양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풍부하고 참 풍성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목자와 양,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것이 단순히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어떤 그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단순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목자와 양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하나님 전지하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하는 시점에 이미 역사의 끝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 양이라는 짐승을 만드시고 또 그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을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갖게 될 것을, 인간들이 갖게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아셨을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할 그 인간 사이의 이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실,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실 목적으로 이 양은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애초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일곱 번의 I am 선언, 그렇죠? I am 선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I am 선언 일곱 개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니라 하는 선언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성경에서 목자라는 개념을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가 뭔가. 성경에 창세기가 제일 첫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지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바로 4장에서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벨이 등장합니다. 이 아벨이 직업이 뭐였냐 하니까 양을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을 지킨다, 양 이야기와 또 양을 지키는 자, 목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소재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1세대예요. 1세대. 그렇죠? 이걸 2세대라고 부르나요? 아들을 2세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 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 51절에 보면은 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또 표현하는데 이 아벨이 양을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을 다 비슷한 개념으로 쓰지만 조금 차이는 있죠. 이스라엘은 야곱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유대인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라는 그 아들의 이름에서 기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올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거기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는 이러한 이 소위 이 조상, 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직업이 전부 뭐였냐면 그게 목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야곱이 이집트에 갔을 때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너희 직업이 뭐냐? 파라오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 자기들도 목자인데, 자기의 조상들이 다 목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자기들, 그 열두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목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 빼놓으면은 이게 또 알맹이 빠진, 이 찐빵이죠. 모세의 직업이 뭐였나 봤더니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 직업이 40년간 뭐였냐면 자기 장인의 양을 지키는 자, 목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지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 사람, 대단히 정말 위대한 왕이고, 이 천년왕국에서도 지금 메시아께서 지금 다윗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의 또 이 직업이 뭐였냐면 이게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양 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목자 이야기가 또 중요한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태어나신 시점에 유일하게 온 축하객들이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들에서 소위 성탄절,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에요. 크라이스트와 메스, 미사라는 단어,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라서 그건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크리스마스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냥 뭐 12월 25일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도 사실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날만 되면은 이 일반 교회들에서 이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을 때 보면은 예수님 마구간에 이렇게 있고 목자들 와서 그 바로 경배하고 있고 박사들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 다 같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이 한 살 또는 한 살 반 정도, 그러니까 두 살 이하셨을 때에 이렇게 이제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참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유일한 축하객이 누구였냐 하면 목자였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목자 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양이라는 개념은 어떤가? 성경에서 이 양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양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양은 목자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 단어인데요. 일단 성경에서 목자라고 할 때 이것은 대부분 양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부 그러면 소도 칠 수 있고요. 뭐 닭도 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목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짐승을 치는 사람을 그냥 목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목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주로 양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파트 아시죠? 세파트? 세파트가 영어에 셰퍼드죠. 셰퍼드가 쉽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쉽. 양이라고 하는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 있고 그다음에 허더. 그러니까는 짐승을 이렇게 돌보는 자라는 의미의 허더라는 단어. 쉽과 허더. 그러니까 양과 짐승을 돌보는 자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셰퍼드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세파트가 됐는지는 저도 뭐 이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뭔가 멋진 개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조선 사람들이 이거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셰퍼드 이랬더니 이제 세파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차 안에서 오는데 우리 지원이가 우리가 이제 어제 강풍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전복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니까 뭐 전복돼 이렇게 전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얘한테는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였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들을 때 이게 조금 무늬가 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파트도 조금 무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바치는 희생물이 이게 양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바칠 수도 있었고요. 뭐 늑대를 갖다 바칠 수도 있었고 말고기를 갖다 바칠 수도 있었는데 양, 그 중에서도 양의 첫 새끼를 갖다 바쳤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눈이 열리면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스러워져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그 무화과 나뭇잎은 햇빛이 쬐면은 말라버리고 또 말라버리고 매일 새롭게 갈아입어줘야 하는 옷이죠. 예, 세상의 종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그 짐승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소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소도 성경에 보면은 희생 헌물의 재료로 쓰이니까, 비둘기도 희생 헌물의 재료인데 비둘기 가죽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유력한 것은 소 아니면 뭐 양인데, 양이 좀 더 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이라는 게 애초부터 이 범죄한 인간의 죄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5대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이제 번제,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 용어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는 이 5대 헌물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음식 헌물,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헌물에는 다 양이 들어갑니다. 양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그 양들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어떻게 부릅니까?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이다, 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양이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도 양으로 불렸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양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 장로 또는 목사, 이 감독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 양, 이게 지금 대단히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한 번만 더 상기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양은 어떤 짐승인가요? 양이 얌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참 티없이 맑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양이 좀 고약한 그런 짐승인 것 같습니다. 양이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일단 사회적인 동물이래요. 사회적인 동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은. 그런 면에서 인간과 대단히 유사해요. 다른 점도 그렇지만 집단적이고 또 양은 사교적이래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다퉜거나, 그러니까 옆에 양하고 자기가 다투잖아요. 또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잠을 못 잔답니다. 잠을 못 잔, 잘 눕지를 못한대요. 모든 동물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동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양은 워낙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뭔가 이게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되게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겁이 많고 소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끼면 결코 잠을 못 잔대요.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잠을 못 잔대요. 양은 자기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뭐 뿔이 있거나 뭐 발톱이 뭐가 날카롭거나 뭐 힘이 세거나 뭐 날아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양은 늘 달아날 준비를 하며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늘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지낸대요. 양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수단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점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비슷해지네요. 그렇죠?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요, 양은. 또 새나 기생충들 이런 거에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잠을 또 이제 못 자요. 그리고 먹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밤에 배고프면 잠 못 자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단 잠을 자려면 뭔가 이렇게 배갈이 차 있어야 되는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거라고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약간의 배고픔도 양이 참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양은 좋지 못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아, 참 저희와 참 비슷하네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또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 양이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참 쾌적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양 자신이 아니라 목자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양은 양의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 2000년 전에 이제 소위 우리가 이 이제 가나안 땅 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참 불쌍했습니다. 왜 불쌍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불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이들에게 대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그러한 어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의 어떤 공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침묵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대단히 곤고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으니까 재판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최고 이 헌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도 자기들이 직접 못 죽이니까 누구에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인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들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파, 우리도 이 일제시대 때 친일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독립파. 그래서, 어떤 그 무장 폭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대단히 가난하고, 삶이 고달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대단히 불쌍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인생,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아까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 그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지쳐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을까요? 그것은 나 스스로 내 삶을 일궈가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그걸 내 스스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육간에 지쳐있기 때문에 삶이 피곤해요. 매사에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여유가 없고 토건 들이면은 그냥 확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 이빨을 확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거든요. 마치 농부가 없는 밭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있는 밭은 농부가 이걸 기경하기 때문에 이게 알곡을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없는 밭은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까칠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널리 흩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지치고 널리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널리 흩어져 있습니다. 자, 흩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심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집단적으로나 구심점 또는 절대좌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좌표가 없게 되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거예요. 그렇죠? 목자 없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구심점으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돈이 보이면 돈 잡으러 쫓아가고 눈에 명예 보이면 명예가 커 보이면 명예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렇죠? 눈에 성적인 게 커 보이면 성적 쾌락을 찾아서 쫓아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심점, 목표, 방향, 절대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목자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들의 짐승에 먹이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에게 잡혀 먹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게 되면. 흩어진 양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철저한 개인주의에 따라서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기에 불쌍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지치고 널리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불쌍했다. 목자가 없는 인생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푸들 강아지라도 그 강아지가 푸들 강아지 귀여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푸들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예뻐하는 주인의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이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해 보이고 이렇게 아주 정말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인이 그 푸들을 버려버리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할 때 얼마나 또 초라해 보입니까? 푸들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푸들은 다 똑같은 푸들이에요. 근데 이게 주인이 있냐 없냐, 돌보는 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인생, 우리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지쳐있고 구심점 없이 흩어져 있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붙잡는 그런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세상 얘기 말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목자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성경이 어디라고 떠오르십니까? 예, 시편 23편.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펴보시죠.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까 부족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물가나 푸른 풀밭을 양이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느긋하게 이걸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3절에 그랬습니다. 아, 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 지치고 피곤한 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됩니다. 3절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위에서 보실 게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즉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안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명예가 달린 문제가 아니라 누구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저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제 개인 홈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끙끙대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어떤 전문가에게 그것을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를 만졌는데 한 번에 해결된 게 아니라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분이 당황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그 제 홈페이지에, 개인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제 문제가 된 것입니까? 전문가의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게 더 이상 제 문제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전문가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도 저는 은근히 뭡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해결은 안 됐지만,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은근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그쪽이.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생기면 더 이상 제 인생의 문제가 제가 책임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책임질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예가 걸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 있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삶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다. 네,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너희에게 하나의 지도자, 한 명의 대언자, 뭐 그런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여호와로 계시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양 때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목자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불리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크고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명의 목자다가 아니라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냥 내가 지도자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곧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걸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선언이, 이 I am 선언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로 계시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걸 너무나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이게 이제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꼬여있네요. 좀 어렵네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죠?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나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옆에 세워놓고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제가 대통령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면 그 지위를 강탈하시려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은 뭐라 그러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권리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맞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께서 지금 내가 구약의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셨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선한 목자가 뭘 합니까? 선한 목자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을 목자의 개념을 꼭 이제 이 예수님과 연관시키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목자와 양의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28장에서 그 루시퍼, 그 사탄 마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도 또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34장 2절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13절에서 보시면 34장 전체가 다 목자와 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데려오며 그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되, 일단 먹인다는 표현에 조금 주의하시고요. 먹인다.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먹인다. 좋은 목장에서 먹이고, 먹이긴 먹이는데 어디서? 좋은 목장에서 먹인다. 또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우리 얘기했죠? 양들의 문이다 할 때 그 양의 우리, 양우리에 하나 있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높은 산 위에 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 또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 그 우리를, 양 우리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그렇죠? 쾌적하고 안전한 좋은 우리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목장에서 먹으리라. 좋은 목장, 기름진 목장에서 양들을 먹이는 게 이게 좋은 목자예요.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그렇죠? 이런 게 좋은 목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일단 거기 그 에스겔 34장을 이렇게 접어 놓으신 채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꾼 목자를 이야기하세요. 사꾼 목자. 10장에 11절서부터 다시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꾼이 있습니다. 사꾼. 돈만 받으면 그만인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사꾼처럼 하면 안 됩니다.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 중에서 성실하게 주님 대하듯이 성실하게 그 주인에게 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일할 때 사꾼처럼 일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고용주들이 조금 못되게 구는 경우가 많고 인간이 다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또 입장 바뀌어서 우리가 고용주 되면 또 다 우리도 또 고용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할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고용당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꾼처럼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사꾼은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인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꾼은 여기 보니까 이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도망간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 34장에 가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접어놓은 에스겔서 3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세워진 이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의 저 끝부분에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이런 것과 반대되는 목자겠죠. 선한 목자는 병든 것을 강하게 해요. 아픈 것을 고쳐줘요. 상한 것을 싸매줘요.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와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와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사꾼은 이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기름지고 좋은 목장에서 양떼를 먹이고 안전한 곳에 좋은 우리를 마련하고 양떼가 눕게 합니다. 아픈 양 고쳐줘요. 상한 양 싸매줘요. 병든 양 강하게 해요. 양들 간에 알력과 반목 등의 이유로 해서 무리 중에서 쫓겨나는 양이 있으면 다시 데려와요. 양이 시력이 나쁘답니다. 길을 잘 잃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구출해 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맹수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목자의 생명까지 위험해지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요. 그러나 사꾼은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꾼 목자는 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최소한 그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아까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34장 그 3절에 보니까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양은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털은 털대로 취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렇죠? 이래요. 자, 여기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세상의 종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복음과 종교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은 사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가, 목자를 위해서 양을 죽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참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목자를 위해 양을 잡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양을 혹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 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부과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서 득도를 하라는데, 아니 그렇게 유명한 그 이 불교계의 거장들도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데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 보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걸 시키거든요. 그거 너 해봐라. 네 안에 신이 있어. 너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 그 네가 신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그럼 네가 실제 신이 되는 거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를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에서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익을,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착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계라고 하는 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는 반면에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착복하는 것입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전부 해외에서 호화 유학하게, 유학생활하게 하면서 성도들은 그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두부 파는 돈을 끊임없이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카 근처와 해양의 11조를 꼬박꼬박 내게 해서 그걸 안 내면 도둑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전체를 드리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목자 자신을 위해서 양의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목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나지 못해서 하거나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그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칭하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세요.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이제 인도하게 될 정치적 지도자야 또는 그냥 여러 대언자들의 연속선상에서 온 그냥 한 명의 대언자야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에게 1500년 이상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놀랍고 파격적인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갖는 또 포괄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온 인류에게 이분은 참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내가 데려가야 되는 또 다른 양들이 있다. 이스라엘 너희 말고 또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한 양떼가 되고 한 목자만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양 같습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간 양들이고 이사야에 의하면 또 잃어버려진 양, 길을 잃은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양더러 목자를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그 순서가 목자가 양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양더러 목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양더러 목자 찾아가라. 네가 구도를 해라. 네가 고행을 해라. 네가 득도를 해라. 참선을 해라. 요가를 해라. 기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네가 그 이 절대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양은 눈이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양은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양이 어디 가서 풀밭에 그 털이 걸렸거나 하면 가시덩굴 같은데 털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는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스스로 거기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목자에게 반응만 하기만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에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만신창이의 병든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흩어져서 맹수의 공격을 받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이 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생, 그러한 양의 상태에서 목자를 만난 거예요. 목자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게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로 다시 설명하자면 아버지를 찾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농사의 관계로 보자면 알곡,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자면 지치고 흩어지고 길 잃고 이렇게 한 양에서 이제는 이 목자를 찾은 양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네.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지키나요? 목자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게으르게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위도식해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다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더 이상 내 어떤 그 일어서고 넘어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이 달린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고,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공급할,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공급할 책임을 이제 갖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자를 철저하게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께서 지시하시는 것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들처럼 양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사나운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밀림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쉴 수 있게 된 존재들이에요. 우린 더 이상 불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불쌍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은 목자 없는 양, 흩어진 양, 지치고 목자 없이 흩어진 그 양들이 불쌍한 거지, 목자에게 돌아온 양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참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신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대한 그런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첫날, 이게 이제 일요일이 그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죠. 주의 첫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경배자로 서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관자, 마지못해 끌려와 앉아있는 자, 엄마가 오라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아이들도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참 목자를 찾아서 기뻐하며 안식하며 만족하며 그 목자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 경배자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참 목자를 분명하게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 참 목자인 것이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빨리 조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지연해서 좋은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좋습니다. 내 구원 문제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 우리 중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시는 게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드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자신의 목자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020장을 같이 하십시다. 양 99마리는 1020장입니다. 5절까지 있어서 조금 길긴 한데요. 3절을 하시고 조금 그 숨 돌릴 수 있게 간주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잘 보면서 같이 하십시다.
그 양의 울음소리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산길에
저처럼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 그것으로 충분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려진 그 양을 손수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밤새도록 찾으시고 피 흔적을 남기시면서 마침내 찾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목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목자가 책임지는 자, 농부가 책임지는 밭, 아버지가 책임지는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러한 기쁨을 아직 모르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그러한 사람들이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족과 저희의 친척과 저희의 직장에 있고 심지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이 참 명쾌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그 마음밭이 갈아져서 부드러워져서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얻고 목자를 찾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